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고 같이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12절 시작.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씻겨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셔서 그녀의 손을 대시니 나르던 사람들이 멈춰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유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났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또 사람들을 동정하시며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입술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믿는다 했지만 우리의 몸으로는 정말 세상을 향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은혜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 같이 읽었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통치자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생명의 통치자.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1절부터 16절까지 6구절만 읽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고 어떤 예수님의 이적이나 행적은 긴 내용을 자세히 쓰는 반면에 어떤 내용들은 한두 줄로 끝나는 그런 행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눈에 두드러지게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기사는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동안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정말 시들해지고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제가 입술로는 정말 주님을 막 잘 사랑하고 티는 정말 잘 났어요.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제 마음에 큰 찔림이 되고 또 은혜가 됐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짧은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많지요. 특히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은 그 남자의 사랑을 꾸준히 받다 보니까 내 평생의 반려자로 이 남자가 내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정이 선 어느 날 이 남자와 혼인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다 그 경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 세상의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태어나서 정말 이러한 사랑을 내가 맛보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혼인식에 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세상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참 그런 고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참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구나. 참 설레임과 기쁜 마음으로 혼인식을 마친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났는데 둘 사이에 이런 행복도 모자라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으나 뱃속에 태동이 있어서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는데 남편을 똑 닮은 이 아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가뜩이나 행복했더니 두 사람 사이에 기쁨이 몇 배가 되었습니다. 태의 열매를 맛본 이 부부들의 기쁨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애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했는데 그때 잘 살았지요. 근데 아이가 있고 나서는 그 행복의 그 규모가 정말 다르거든요. 부부가 아마 이 반반씩 똑 닮은 아기를 보면서 일상생활에 아주 그 고된 일들과 힘든 일들이 있어도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잊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이 여인의 분신과도 같았던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슬픔과 정리되지 못한 정말 짓누르는 그 감정의 무게로 인해서 여자는 아마 그 삶이 어떠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날들을 눈물과 두려운 마음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한 가지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향한 여인의 극진한 마음과 사랑은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빠들은 자녀를 사랑할 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엄마랑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들은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해서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빠들은 아이들을 사랑할 때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아, 내가 이거를 쟤한테 줄까 말까? 이걸 언제 줘야 하나? 남자들은 사실 고민하거든요. 잘하려고. 웬만하면 사랑을 줄 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남자들은 뭔가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이 사랑을 주면서도 쟤 분명히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막 염려하면서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빠들은 아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것인데 일종의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항상 엄마들은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먹을 게 있어도 아이들? 처음엔 안 그래요. 근데 먹을 게 있으면 아이들, 좋은 게 있으면 아이들, 줄 게 있어도 항상 아이들. 어떤 아빠들은 이걸 또 삐지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굶어도 아이들은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엄마들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남자들은 등 돌리고 피곤해서 자요. 내일 일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일이 있어서 자고 내가 잠을 자지 않으면 내가 일을 못하고 다음날 내가 힘드니까 일단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아픈 아이와 엄마는 밤새도록 고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엄마들을 울기도 하고 아픈 아이를 보면서 밤을 꼬박 새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의 숨소리만 들어도 아이의 몸 상태를 거의 짐작을 합니다. 숨소리가 가쁘다. 땀이 나는데 일반 놀 때와 땀 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빠들은 잘 모르지만 엄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의사가 말하기를 자녀들을 향한 이 엄마의 사랑을 남자들이 따라갈 수 없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함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내 몸의 일부로서 사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아들의 존재감이란 어떤 것일까? 저는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아들이고 내가 이 아들과 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고통당해도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슬프지만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자,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마저도 오늘 어미의 곁을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분신이 아닌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판에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린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 고통이 연달아 오고 겹쳐서 있을 때는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여인에게 세상의 끝을 알리는 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이스라엘의 풍습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중에 남자가 죽으면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집안의 여자를 앞세운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여자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죽음이 임한 것이라 해서 그 장례 행렬에 그 집안의 여자를 앞세우고 그 장례 행렬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나인성문에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 그 여인을 먼저 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는 그 당시에 장례 행렬의 모습을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자,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장례 행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슬플 때 큰 고통을 당할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뭔가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친구의 모습인데 이 여인도 말씀해 봐서는 분명히 크게 울든 작게 울든 모르지만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절망적인 그 상태. 그리고 사실 실려갈 것이야말로 이 죽은 시신도 그렇지만 이 여인도 사람의 몸에 기대어서 실려가야 될 것이 분명하지만 이 여인은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장례 행렬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아들을 짊어지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장례 행렬에는 아마 몇 년 전에 죽었던 이 남편의 장례 행렬을 도왔거나 함께 슬퍼했던 사람들이 아마 또 방문해서 이 장례 행렬에 함께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주변에 가끔 그 상을 당하는데 두 번, 세 번 가족 중에 이런 상을 당하다 보니까 줄초상이 났다. 악재가 꼈다.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함께 모이지만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또 어떤 사람들은 장례 행렬에 함께하면서 이 여인의 인생에서 생긴 이 크나큰 슬픔에 대해서 비난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 여인의 지경이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하면서 슬퍼하지만 마음속으로 비난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길고 긴 장례 행렬이 성문에 다다랐을 때 성문 밖에서는 또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이 여인이 이끄는 그 행렬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기쁨의 행렬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승리의 행렬이었습니다. 선두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은 한두 구절로 이 장면을 딱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창의성을 발휘해서 정말 이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신 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체질을 아시고 사람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이 분이 그 행렬의 맨 앞에 계시고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여인은 세상에 가장 슬픈 고통과 슬픔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기쁨에 충만하시고 승리하신 분, 그리고 왕이신 분, 이러한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11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나인이라는 도시를 저는 잘 모르지만 갈릴리 접경에서 뭐 하루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나인이라는 뜻이 즐거움이었어요. 자, 나인이라는 도시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한쪽에서는 가장 슬퍼하는 여인이 지금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장면에서 도대체 이 나인이라는 곳은 즐거운 곳인가, 정말 슬픔의 도시인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인이 이끄는 행렬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전리품을 취해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진군하는 그러한 죽음의 사자가 이끄는 그런 행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신을 앞세우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행렬, 많은 사람들은 뒤에서 슬퍼하고 또 고통하는 이 행렬이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우셨던 예수께서 우시더라.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 울지 말라라고 또 여인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먼저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저는 이 보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참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예,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 삶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은 상실의 슬픔입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수술도 해봤고, 그래서 한 두 달여간 병원에 입원해보면서 고통을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수술 당일의 고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 중의 고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꼭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도 먼 길로 그 사람을 또 떠나보낼 때, 이 헤어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헤어짐을 또 당할 때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잃고 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마저 떠나보낸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도 불쌍히 여기셨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을 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적들마다 그 이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눈먼 사람을 한번 고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을 고치시기 전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시력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뭔가 좀처럼 헬라어를 안 찾아보는데 헬라어를 보니까 참 인상적인 뜻이 있더라고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 마음이 창자까지 뒤틀려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때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마음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이 사람에게 좀 줘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앞서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동정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할 때는 그 마음이 벌써 창자까지 뒤틀린 아주 괴로운 상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분의 창자는 뒤틀리실 정도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인성의 성문의 중앙에서 승리의 행렬을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의 행렬의 맨 앞에 있는 한 여인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내 마음의 괴로움, 울지 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너는 울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울 필요가 없다 앞으로. 두 번째는 나는 너의 눈물을, 너의 울음과 고통을,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울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울지 마. 아니면 아 그래 울어. 내가 같이 울어줄게. 이러한 위로를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당한 위로의 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위로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위로할 뿐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굳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굳이 앞으로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더러운 것이나 썩은 것이나 피가 흐르는 것이나 시신이나 먹지 말라는 것들 그런 부정한 동물이나 그런 음식들을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만지는 즉시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정하나 7일 동안 그 사람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을 속죄해야만 이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가셔서 관의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 앞에서 무력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도 남습니다. 지금도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 이 권세 앞에 자유로움을 얻거나 해방된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권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픔에 빠지고 울게 만드는 그런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실 때 첫 번째 일어난 것은 죽음의 행렬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죽어가는 자는 죽어가는 자의, 죽은 자의 행렬을 절대 막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갈 길이고 누구나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길을 막아서서 내가 그들에게 할 얘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고린도전서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참으로 생명의 통치자이십니다. 제가 사극을 보다가 이런 단어를 알게 됐어요. 생명 여탈권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자로 그대로 보면은 생명을 여탈,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라는 그런 권세가 조선시대 왕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 500년 동안 그 왕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생명 여탈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백성에게 뜻대로 생명을 주기도 하고 그 생명을 앗아가기도 할 수 있는 권한.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게 반쪽짜리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줄 수는 없어요.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그들이 갖고 태어난 것이지 왕이 주는 생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명 여탈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들이 아침에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면서 학교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아멘. 정말 이 순간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게 사실 놀라운 것은 기적이어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과연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많이 보았고 죽는 것은 보았고 그로 인한 고통은 많이 봤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청년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여인은 이미 죽었던 또 떠나보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장래 행렬은 이제 그 목적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그 행렬을 따라하는데 이 사람들 어디 갈까요 도대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떠올렸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생각해보니까 오늘 살아난 이 청년은 자초지정을 아마 몰랐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것이지 자신은 놀랄 겨를도 없었을 것이에요. 자다 일어난 건지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건지 잘 몰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만 이걸 지켜본 이 어미와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큰 대언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언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했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16절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대언자를 접해본 지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어요. 이미 말라기 대언서가 끝난 이후로 40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언자도 없었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근근히 그냥 살아가는 식민지 같은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멈춰진 지가 수백 년이 됐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말라기서가 끝난 지 수백 년인데 이제 대언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후에 한 가지 고백을 더 합니다. 그거는 바로 마지막 구절.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했는데 어떤 걸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의 그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주 그분 이렇게 되었지만 16절에서 마지막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을 살리신 그분, 또 그분을 그 청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으면은 아마 오늘 본문의 핵심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핵심이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었다면 예수님은 3년 반 내내 공생애 동안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다니시는 게 맞아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든 공동묘지마다 돌무덤마다 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일이셨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만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방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또 수많은 이단들이 이 한가지 모든 데서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의 고통에서 기쁨을 맛본 이 여인을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기쁨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의 구원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당사자에게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목격한 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정말 충만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당신이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기쁨은 비단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즐겁다, 기쁘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데서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여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죽고 아들은 또 죽었다 살아났지만 언젠가 영원히 죽을 것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생명의 그런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받은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죽음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은 죽음입니다. 사실 그 괴로움과 슬픔이 나의 무능력, 때로는 궁핍함, 많은 문제들이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이 되는 것은 그 끝에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여인은 모든 슬픔과 삶의 고통을 맛볼 때마다 생명의 통치자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쁨을 받을 것을 확신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이것은 울 필요가 없다. 너를 울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나 슬픔 가운데 있지 마시고 또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놀래봤자 이 여인의 놀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일을 당했어도 이 여인의 슬픔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또 생명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한 주 동안 저희가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귀한 사랑을 알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고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구원과 또 형제자매 친구들을 위한 구원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도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또 생명의 통치자의 그 은혜가 미치는 그 은혜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명의 통치자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